에스겔 5번 메시지 내 생물. 에스겔서는 영적인 것들을 묘사하고 있는 표상 또는 그림의 책입니다. 우리는 네 가지 표상, 즉 바람, 구름, 불, 단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네 가지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그려줍니다. 우리의 체험에서 그분은 불어오는 바람과 우리를 품고 따라다니며 그늘을 들여오는 구름과 번쩍이고 빛을 비추고 살피고 소멸시키는 불, 곧 우리를 태워 성화시키는 불과 타오르고 달아오르는 단수 같으십니다. 금과 은의 요소를 가진 단수는 복합적인 하나님, 곧 어린 양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사시는 하나님은 어린 양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또한 구속주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은 단수가 상징하는 바 복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단지 금으로만 예표되지만 우리 그리스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금과 은의 두 요소로 된 단수이신 하나님, 곧 복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죽어있지 않고 살아있음. 에스겔 1장 5절 상반절을 봅시다. 또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이 구절의 첫 단어 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에서 단수가 나왔을 뿐 아니라 또 다른 무엇도 나왔습니다. 바람은 구름을 몰고 오고 구름은 불을 감싸며 불은 단수에 더하여 무언가, 즉 내 생물을 산출합니다. 하나님을 불어오는 바람으로, 덮는 구름으로, 태우는 불로, 단수로 체험할 때 우리는 내 생물이 됩니다. 우리는 죽어 있었지만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체험함으로써 살아있는 어떤 것이 됩니다. 주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것이며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죽어 있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바람과 불과 단수의 순환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살아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바람과 덮음과 태우고 소멸시킴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소생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살아있고 활력이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표 가운데서 살아있지 못하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바람, 구름, 불, 단수의 순환의 체험이 결핍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이 순환을 체험하면 할수록 더욱더 살아있게 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조용한 예배에 참석하기를 좋아하지만 우리는 집회에서 생생해야 하며 때로는 심지어 주께 기쁜 소리를 발하여야 합니다. 오직 살아있는 자만이 그러한 소리를 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람, 구름, 불, 단수로 체험한다면 조용히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살아서 심지어 교회 집회 가운데서 시끄럽게 할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생은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창세기 2장 9절의 생명이란 단어와 같은 어근입니다. 피조물들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는 생물들이 될 수 있습니까? 생명나무이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써 생물들이 됩니다. 이 생명, 신성하고 영원하며 피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이 참 생명입니다. 이 참된 생명을 가짐으로써만 우리는 생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명나무로 체험할 때마다 살아있는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있음을 느낍니다. 살아있는 요소, 살아있는 인자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요소 또는 인자가 우리를 늘 살아있게 할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주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에 관하여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구절에서 산다는 것은 영 안에서 살아있음을 뜻합니다. 구원받고 거듭났을 때 우리는 바람, 구름, 불, 단수를 체험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고 성령의 구름이 우리를 덮고 성령의 불이 우리를 비추고 태웠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들을 자백했고 단수가 우리 안에서 산출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으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타남 가운데서 구원받고 거듭났습니다. 바람, 구름, 불, 단수의 체험을 통하여 죽었던 우리가 소생되어 생물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날마다 바람, 구름, 불, 단수를 체험함으로 살아있고 우리 속 존재가 생생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죽어있지 않고 살아있는 생물들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중의 증명, 즉 내적인 증명과 외적인 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물들이라는 내적인 증명은 이제 우리에게 생명의 느낌, 감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느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방 안에 앉아있을 때 우리는 온도에 관해 느낌이 있습니다. 덥거나 추운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죽은 사람은 그러한 느낌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면 우리의 상황에 관해 내적이고 영적인 감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르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이에 관해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거나 그분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 때마다 깊은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내적 느낌, 내적인 생명 감각이 민감하고 깊고 신선하다면 이것은 우리가 내적으로 살아있으므로 생물들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자녀들은 행동이 몹시 그릇되어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서도 그들이 행하는 것에 관해 느낌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회개해야 하지만 속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내적으로 죽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진실로 생물인 믿는 이는 그의 상황에 관해 많은 내적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물이라는 첫 번째 증거는 내적이며 우리의 느낌에 관한 것이지만 두 번째 증거는 외적이고 우리의 활동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죽어있는 사람은 활동이 없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매우 활동적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은 생명이 충만하기 때문에 매우 활동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도 그 원칙은 똑같습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곧 생물인 그리스도인은 많은 활동에 자신을 드립니다. 이런 활동의 첫째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신체적으로 숨을 쉬지 않고는 살 수 없듯이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호흡이며 대개 자발적입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는 새로운 날을 인해 자발적으로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같이 기도하는 것이 호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징표입니다. 그러나 어떤 믿는 이들은 오랫동안 심지어 여러 달 동안 기도하지 않고 지냅니다. 그들의 기도 활동의 결연은 그들이 살아있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생명들임을 증명하는 다른 활동들에는 성경 읽기, 집회 가운데서 기능 발휘하기, 하나님을 섬기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집회에 참석하지 않고 집회에서 기능을 발휘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이 모든 부족함은 그가 생물이 아님을 가리킵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길은 이 모든 점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기도합니까? 성경을 읽습니까? 집회에서 영을 사용하여 기능을 발휘합니까? 주님을 섬깁니까? 주님을 위해 간증하고 복음을 전합니까? 이러한 점들이 결여되어 있다면 살아있는 믿는 이가 아닙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활동에 자신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결코 생각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세월을 보내고 장성할수록 영적인 활동이 더 많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믿기로 만약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는 매우 능동적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집회에서 기능을 발휘하고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우리는 결코 살아있는 것에서 졸업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으로부터 졸업하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모든 산 사람들은 반드시 지속적으로 살아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바람, 구름, 불, 단수를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람, 구름, 불, 단수로 만날 때마다 우리의 속 존재가 살아있게 될 것입니다. 넷. 5절이 네 생물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의미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이 숫자 넷을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을 상징함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5장 9절은 주님이 네 근원, 즉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계시록 21장은 새 예루살렘의 사면, 즉 동, 북, 남, 서가 있으며 사면 각각에 새 문들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가 땅의 각 방향에서 이 성에 들어갈 수 있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숫자 넷은 우리가 많은 족속들, 방언들, 민족들, 나라들에서 구속받은 사람들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네 생물입니다. 단체적인 표현. 네 생물은 개별적으로 개수되지 않고 하나의 무리로 개수됩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의 총체로 간주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이 네 생물은 보좌에 계신 사람의 단체적인 표현입니다. 그들은 이 사람을 한 방향에서뿐 아니라 동, 북, 남, 서의 사방에서 단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네 생물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유일한 표현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표현임을 뜻합니다. 우리는 각 방향에서 각 방면을 향해 그리스도를 표현합니다. 우리는 충분하고도 완전하게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네 생물입니다. 사람의 모양을 지님. 에스겔 1장 5절의 중점은 네 생물이 사람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26절은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고 합니다. 사람은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에게 있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바로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네 생물이 사람의 모습을 지니고 있으며 보좌에 계신 하나님도 사람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생각과 안배가 사람과 관계 있음을 가리킵니다. 사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종교적인 관념의 영향 아래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주님의 인성을 합당하게 감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심으로 그분의 신성을 나타내신 것을 읽을 때 그분의 신성의 능력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을 읽을 때에는 합당하게 찬양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여 명을 먹이신 기적을 읽을 때에는 엄청난 것이라고 느끼지만 그분이 사람들로 무리지어 앉도록 명하신 것이나 제자들에게 남겨진 부스러기를 모두 모으라고 지시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전혀 인상을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합당하게 읽는 법을 안다면 주 예수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이 그분의 인성에서 나타남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을 고귀한 신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낮고 부드러운 인성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만찬집회에서 그분의 인성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보다 천사가 되는 것이 더 좋다는 관념에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당신에게 선택을 하라면 어느 쪽을 더 좋아합니까? 천사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마도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천사가 되기를 더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천사들은 충분하지만 사람들이 부족합니다. 천사들은 그분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라 하시면 가고 오라 하시면 오는 것입니다. 또한 천사들은 우리의 종입니다. 모든 믿는 이들에게는 그들의 천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보다 천사가 낫다는 관념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람인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천사처럼 되기를 원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밤낮 애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같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심지어 하나님을 표명하시려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오늘 하늘에서 하나님이신 주 예수는 여전히 사람이십니다. 보좌에 계신 분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수단임을 분명하게 계시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없으면 나타나실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표현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우주의 중심이지만 그분은 한 표현, 곧 사람을 통한 표현을 필요로 하십니다.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께 표현이 없게 됩니다. 수백만의 천사들은 결코 하나님의 표현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분을 표현할 단체적인 사람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결코 경시하지 마십시오. 사실 성경에는 네 사람이 있습니다. 첫 사람, 둘째 사람, 세 사람, 사내 아이입니다. 우리는 첫 사람이었으며 그리스도는 둘째 사람으로 불리십니다. 우리는 거듭남으로 새 사람이 되었고 이제 사내 아이가 될 전망이 있습니다. 이 사역은 새 사람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사내 아이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표현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리스도의 표현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반드시 표현해야 할 그리스도는 보좌에 계신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표현하려면 오늘 그리스도가 여전히 사람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표현일 뿐 아니라 사람의 표현임을 뜻합니다. 에스겔 1장 26절은 주님이 오늘날 보좌에 계신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필요로 하셔서 결국 사람이 되셨습니다. 생물들인 우리는 사람이신 그분을 표현합니다. 그분은 보좌에 계신 사람이며 우리 역시 사람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대적을 파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인류 안으로 가져오는 것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로 하십니다. 기독교의 종교적인 가르침은 당신을 천사처럼 되거나 하나님처럼 되도록 격려합니다. 그러나 신성한 계시는 하나님의 갈망이 사람을 갖는 것임을 밝혀줍니다. 간교한 자는 첫사람에게 선고하게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말하여 그를 유혹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날 이후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관념이 우리의 피 속에 있어 왔습니다. 모든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마귀적인 가르침들은 항상 사람에게 사람 아닌 그 무엇이 되라고 격려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구속과 구원에 있어서 우리를 사람이 아닌 어떤 것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은 우리를 처음으로 되돌려 놓아 우리를 합당한 사람으로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물들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안에 갖고 있지만 사람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결코 천사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행함과 말과 표현에 있어서 우리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필요로 하시는 바입니다. 에스겔 1장의 이상은 내 생물이 사람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에 대해 세 가지 중요한 것을 계시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출현은 그들이 사람의 모습을 지닌 것에 좌우됩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이 생물들은 하나님의 움직임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은 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움직일 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이것은 그분의 움직임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사람의 모습을 지닌 네 생물은 하나님의 행정의 수단입니다. 에스겔 1장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계신 것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땅 위에 있는 모든 것과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이 보좌가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은 사람의 모습을 지닌 네 생물에 달려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에 행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놓고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수단이요, 사람이 하나님의 움직이심의 수단이요, 사람이 하나님의 행정의 수단임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또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사람은 그와 같은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갈망이 사람을 얻는 것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분의 나타나심과 움직이심과 행정의 수단으로 삼으시려고 바람, 구름, 불, 단수를 사용하시어 우리를 소생시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되고 사람의 모습을 지니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타남을 위한,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한, 하나님의 행정을 위한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바람과 구름과 불과 단수의 체험을 통해 소생된 생물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생물은 내 얼굴을 갖고 있음. 내 생물은 각각 내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만일 그런 내 얼굴을 가진 사람을 본다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두어야 할 바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 얼굴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의 얼굴. 첫 번째 얼굴은 사람의 얼굴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창조되었지만 타락으로 인해 부패되고 중독되고 손상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주님의 구속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구속을 통하여 우리는 합당한 인성으로 되돌려졌습니다. 사실상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인성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그분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예수의 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 두기가 어렵다고 말하며 사람인 것이 지겹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인성을 향하여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관념이 주님께서 그분의 구원에서 갖고 계신 관념과는 절대적으로 다름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구원은 우리를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남편이라면 주님의 구원은 당신을 합당한 남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아내라면 주님의 구원은 당신을 합당한 아내로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부모라면 주님의 구원은 당신을 합당한 부모로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녀라면 주님의 구원은 당신을 합당한 자녀로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은 우리를 합당한 인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사람의 얼굴을 지녀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들, 특히 어떤 자매들은 인간인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너무 영적이기 때문에 괴상한 피조물, 즉 반은 인간이며 반은 천사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의 얼굴이 필요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되기를 좋아하지 말고 다른 어떤 것은 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되려고 하지 말고 다만 우리 자신 그대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연적인 인성이 아닌 주 예수의 인성에 따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복음서를 다시 읽어보면 예수님이 합당한 인성을 가진 사람이셨음을 볼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읽는 많은 이들은 주님이 신성 안에서 행하신 기적들만 주시하고 주님의 인성에 의해 이루어진 것들에는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4장은 어떻게 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성으로 여행하고 계셨는가를 서술합니다. 그분은 피곤하고 목이 말라 제자들에게 성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오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간 후 한 사마리아 여인이 주 예수님이 앉아계신 곳 가까이에 있는 우물로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지만 이 상황에서 평범한 사람으로서 행동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묘사나 암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셨을 때 자신이 사람 이상의 그 무엇이라는 암시를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자가 그분께 질문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분은 아주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녀의 질문에 답하셨습니다. 사복음서는 주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의 얼굴을 지닌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행동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유사한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옷을 차려입는 어떤 종교인들과는 달리 주 예수님은 옷을 특이하게 입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옷은 이상하거나 다른 이들의 옷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분의 삶은 평범한 인간의 삶이었습니다. 그분의 삶은 어떤 이들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하고 말할 정도로 평범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주 예수님은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분은 전혀 이상한 분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며 사람의 얼굴을 지니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람의 얼굴을 지녀야 합니다. 어떤 믿는 이들은 일단 주님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특별하고 다른 사람과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의 평범한 인간과 똑같이 평범해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집회에 참석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사람의 모습이고 우리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입니다. 복장에서 우리는 합당하지만 평범하며 독특하거나 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람, 구름, 불, 단수로 체험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사람의 얼굴을 지니는 것입니다. 생물들인 우리는 천사들이 아니며 바로 사람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영적이 되면 될수록 더 정상적이고 인간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취하면 취할수록 더욱더 사람의 얼굴을 지닐 것입니다. 서신서들에서 사도들은 합당한 인간, 특히 합당한 남편, 아내, 부모가 되는 법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로 그분의 나타남과 움직임과 행정을 위하는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사자의 얼굴. 우리는 또한 사자의 얼굴을 지녀야 합니다. 성경에서 사자는 담대함, 기세, 힘,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우리는 먼저 사람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즉 학교, 직장, 이웃들 가운데서 우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사자이어야 할 것입니다. 직장에서 당신이 합당한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당신에게 끌릴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끌리는 사람들이 당신을 부패시키는 세균들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당신을 좋아하므로 당신을 어떤 종류의 세상 오락에 참여하라고 초대할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당신은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사자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은 죄악이나 세상적인 것을 향하여 우리가 사자처럼 담대해야 함을 뜻합니다. 당신의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당신에게 세상적인 것들에 관해 말하면 당신이 사자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예수님이 상냥하고 부드러우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어떤 경우는 전혀 상냥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어 그분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하여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다. 더 나아가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종교인들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을 심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분은 실로 사자처럼 담대하셨습니다. 계시록 5장 5절에서 그분은 심지어 유다지파의 사자로 불리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사자의 얼굴을 가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자는 담대함, 기세, 힘, 승리뿐 아니라 통치를 상징합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거듭남을 통하여 생물들이 된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어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통치하는 사자이어야 할 것입니다. 죄, 세상, 사탄을 향해서 사자처럼 강하고 담대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통치를 확립하실 것입니다. 소의 얼굴. 우리에게는 사람의 얼굴과 사자의 얼굴뿐 아니라 소의 얼굴도 필요합니다. 사자의 얼굴은 소의 얼굴에 의해 균형이 잡힙니다. 당신이 직장에서 사자의 얼굴만 갖는다면 사람들을 확신시킬 수 없습니다. 당신은 소의 얼굴을 가짐으로써 균형 잡혀야 합니다. 소는 기꺼이 짐을 지고 일을 하며 심지어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모습을 갖고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짐을 지며 책임을 맡고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 희생하는 그러한 실제를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직장에서 일하는 데 합당한 사람이요 사자처럼 담대하며 또 책임을 지는 데 신실하다면 당신은 다른 이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것입니다. 그러한 인상을 주려면 사람처럼 사자처럼 행동할 뿐 아니라 섬기고 고통을 겪는 소처럼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사무실을 청소해야 한다면 솔선해서 하고 다른 고용인들보다 더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당신은 기꺼이 희생하며 남을 돕고 섬긴다는 것을 동료들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당신에게 소의 얼굴의 실제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을 가진 당신을 보면 이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독수리의 얼굴. 더 나아가 우리에게는 뒤쪽에 감추인 얼굴, 즉 독수리의 얼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광야로 인도하신 후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받고 하셨습니다. 이로 볼 때 성경에서 독수리는 능력이 충만한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시며 기운차고 능력이 충만하십니다. 어떤 것도 그분을 압도하거나 압박하거나 내리누를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분을 억누르려고 할수록 그분은 더 기운차게 초월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자이며 이 생명은 초월의 생명으로서 우리로 활기와 초월의 표현을 갖게 합니다. 이것이 독수리의 얼굴이 상징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독수리가 되어 어떤 것도 우리를 잡아매거나 억누르거나 짓누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핍박과 칭송을 모두 이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때는 핍박보다 칭송을 이기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어떤 이들은 핍박을 이길 수 있지만 사람들의 칭송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핍박하든 칭송하든 독수리 날개를 타고 날아가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기운차게 초월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5,000명을 먹이신 후 사람들이 그분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을 때에 하신 행동입니다. 이에 관해 요한복음 6장 15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분은 독수리의 능력으로 초월하셨기 때문에 붙들려 매일 수 없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느 것에도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로 매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가난에 매이고 또 어떤 이는 부에 매입니다. 우리가 합당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가난이든 부이든 어느 쪽에도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말은 그가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사람과 사자와 소와 독수리의 얼굴을 지녔습니다. 내 생물은 그리스도의 사중 표현임. 내 얼굴, 즉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생생하게 표현합니다. 이 내 얼굴은 사복음서와 일치합니다. 사복음서는 각각 그리스도의 어떠한 면을 나타내는 주 예수의 네 가지 전기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누가는 그분을 사람으로, 마태는 사자로, 마가는 소로, 요한은 독수리로 제시합니다. 이 사중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내 생물은 그리스도의 단체적 표현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네 방면, 즉 사람, 사자, 소, 독수리로 표현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단체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네 생물, 곧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는 단체적인 실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은 이 땅에 계셨을 때 사람, 사자, 소, 독수리의 네 방면을 살아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